우리가 집중하여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새기고 깨닫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뭐 예배 전부터 왜 저 얘기했느냐? 예, 오늘 좀 딱딱할 것 같아서 내용이 예, 많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더욱더 염려돼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인물을 설명하는 네 가지 표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요. 어떤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역사상 최고의 교사, 2번 유사일에 가장 뛰어난 의사, 3번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상담가, 4번 전 세계 최고의 경영자이자 리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인물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열한 수식어들은 모두 한 사람의 인물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대단하고 다양한 수식어조차 이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분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식어로 표현되는 분이며 나아가 역사 그 자체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식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다 아시겠죠? 예, 이분은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의 원리, 가르침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미국 달라스 대학교의 로이 비추크 교수는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이라는 저서에서 비록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라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접하게 되면 그분이 왜 역사상 최고의 교사여 스승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유사일에 가장 완벽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고로 1463년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지은 의학론이라는 책에서는요, 의사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심의, 식의, 약의, 혼의, 광의, 망의, 사의, 사리. 이 중에서 혼의, 광의, 망의, 사의, 사리 이렇게 다섯 종류의 의사는 환자가 만나지 말아야 할 의사,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가진 의사이고 나머지 세 종류, 심의, 식의, 약의는 환자가 꼭 만나야 할 좋은 의사라고 설명하는데요. 약이란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 식이란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 심의란 환자로 하여금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도록 도와주는 의사입니다. 이 세 종류의 좋은 의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의사는 뭘까요? 심의,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의사라고 의학론에서는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그야말로 심의 중에 심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을 통해서 경영의 원리와 원칙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미국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인 로리 베스 존스는 자신의 저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이 베스트셀러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눴어요. 자극복의 강점, 행동의 강점, 인간관계 형성의 강점.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 세 가지 범주를 다시 85가지 구체적인 리더십 원칙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역사상 최고의 경영자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셨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 자,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분야의 올바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원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3대 원리 중 하나인 전도의 원리, 전도의 원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도의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 연합하고 협력해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합하고 협력하여 전도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전도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요, 지금 읽은 본문 7절에서 저기 있죠? 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하시면서 나가라 나가서 전도해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접목시키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남기신 명령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원리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100%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전도의 원리예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대다수 많은 교회들은요, 본문 8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구체적인 세 가지의 원칙, 뭡니까? 예,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머물러서 전도해. 세 번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경고를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오늘날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접목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과 또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원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세 가지 원칙,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이나 8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세 가지 원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기 화면에 있죠?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 둘씩 둘씩 보내시면 요 부분에다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두 명씩 제자를 두 명씩 보내셨을까요? 이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신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유대인의 풍습 내지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뭐냐면 찾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있어야만 증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 한 명 있다? 안 돼, 안 돼. 한 명 가지고는 증인이 안 된다.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한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요. 법정에 증인을 세우는 경우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는 습관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전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는 유대인들의 풍습 때문에 예수님 역시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두 명씩 짝을 지워서 보내셨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석. 이 두 번째 해석이 중요합니다. 구약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해석인데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두 명씩 보내셨을까? 두 명씩 여섯 조합 여섯 지역으로밖에 못 보내는데 한 명씩 보내시면 열두 지역으로 보낼 텐데 왜 두 명씩? 여러분 저기 보셔요.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열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 대목과 연결시키면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왜? 서로서로 협력해서 하나 된 모습으로 전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나 혼자 혼자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혼자서 전도하는 것은 나빠! 혼자 전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다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여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하심은 전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연합과 협력의 필요성 아니 필요성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 사역에 있어서 연합과 협력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우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전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 명단인데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는 열두 제자의 명단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저렇게 열두 제자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저기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명단과 직결되어 있다. 두 명씩 짝을 보내신 것이 저 명단과 직결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누구를 짝을 지어서 보냈냐 하면 저기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저런 식으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아시겠죠? 열두 제자 명단을 기록한 순서가 바로 두 명씩 짝을 지은 바로 그 순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 제가 비교해 놓은 것처럼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열두 제자 명단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따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을 이뤘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짝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에 비해 마가복음 3장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짝을 지어서 전도로 나갔고 요한과 안드레가 짝을 지어서 전도로 나갔어요. 뭐가 맞느냐? 뭐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게 짝을 지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 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조합은요. 아주 무난한 조합입니다. 왜냐?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특히 이 네 명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조합은요. 흔히 말하는 환상의 짝꿍이. 그런데 그 밑에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 조합은 위태위태한 조합입니다. 왜냐? 일단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별명. 무슨 별명이냐?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어떤 뜻일까요? 네. 그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다.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겠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못지않죠. 베드로, 복음서 곳곳에서 베드로의 급한 성격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 중 누구도 잡히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만큼 달랐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뺏어서 상대방의 귀를 베어버릴 만큼 그만큼 베드로 역시 한 성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야고보, 아이고야, 이 조합, 뭔 일이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아주 위험한 조합이에요. 쉽게 말해, 베드로, 야고보 두 사람이 전도로 갔다가 내 방법이 옳다, 네 방법이 옳다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전도는커녕 진짜 붙잡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그런 조합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러나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위태위태한 조합이었지만 불같은 성격, 너무나 급한 성격, 잘 안 맞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이 조합을 비롯해서 6명의 조합, 12명의 제자 모두 예수님께서 명하신 전도사역을 충실하게 마쳤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은 더욱더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성격이 잘 맞지 않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진다 하여도 그래도 적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큼은 반드시 서로서로 협력하여 하나 된 모습으로 해야 한다. 너희 모두 연합하고 협력하여 전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전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전도의 두 번째 원리, 모든 이들이, 한 공동체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전도의 원리,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모든 이들이 전도에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이 원리는요, 지금 읽은 저 7절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저기 왼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중요한 행적,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리다굼, 저게 뭐냐?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으로서 12살 먹은 어느 소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그 소녀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인 권능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번 변화산. 변화산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하신 사건을 말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도요,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5대, 5가지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중에 변화산 사건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3번, 겟세마네. 두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 달리다굼 사건,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사건 모두 다, 잘 들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전원이 함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사건,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사건 모두 다 열두 제자 중에서 딱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달리다굼 사건에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돼!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변화산, 예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변화산에 올라갈 때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딱 뽑아서 요 세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겟세마네는 좀 달라요. 처음에는 다 데리고 갔습니다. 12명 다 겟세마네 12명 다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정작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잡히시기 직전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실 때는 12명 제자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그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이리 와라 따로 불러냈어요. 따로 불러내서 그래서 그 세 명에게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거 편애하신 거 아니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편애하신 거 아니냐? 이 세 명만 특별 교육, 특별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좌우간, 예. 왜 그러셨는지 좌우간, 저렇게 중요한 사건에 제자들 12명 전원이 아닌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고, 참여시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전원이 12명 전원이 명단 다 나와 있는 사건 어떤 걸까요? 감을 잡으셨죠. 저렇게 중요한 달리다곤 변화상 게시판에 저 때도 12명 다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복음서에서 12명 명단이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12명 제자 전도 파송한 요 사건에만 12명 이름이 전원 다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담 사건이나 변화산 사건이나 겟세마네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명단이 나오지 않고 오직 전도하는 여기에서만 나와 있다는 거, 이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간단하지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전도만큼은 모든 제자들이 참여하고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 참여시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전도만큼은,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참여하도록 강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적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큼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 전도만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리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전도의 경우. 전도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듣고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지상 대명령이요 최후의 유언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교회 다닐래. 나한테는 기도하는 것이 딱 맞아. 기도하는 것이 내 은사고 내 달란트야.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할래. 나한테는 찬양하는 것이 딱 맞아. 찬양하는 것이 내 은사고 내 달란트야.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만 할래. 나한테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딱 맞아. 몸으로 봉사하는 게 내 은사고 내 달란트야. 그러니까 나는 전도는 하지 않고 봉사만 할래.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각의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찬양의 은사 등등등 너무너무 다양해. 하지만 전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절대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모두 전도해야 한다. 너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전도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동원 전도를 한다고 얼마나 부흥이 되고 몇 명이나 등록합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제발 그만 좀 하고 이런 얘기할 시간에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더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의했습니다. 불은 탐으로써 활활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불이 타지 않으면 그건 불일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고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고 아무리 교인들 간에 화목하고 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우 여러분 모두 오늘 또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새가족 초청주일에 반드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전도를 실천하시기를. 요 대목에서 일부 예배 때는 몇 명 안 계시니까 아멘이 작았어요. 아멘할 준비가 되셨지요? 일부러 아멘 하시라고 저한테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 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전도를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반드시 연합하고 협력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전도의 모습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명륜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전도에 참여하고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